오늘 안타까운 포기에 관한 말씀 함께 생각하려 합니다. 정말 포기하기 싫고 어렵지만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앙 상담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를 덜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열어놓는 것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용기를 낸 학생이 충고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단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저희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한 학생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점차 목회자의 소명도 잃고 심지어는 신앙적인 확신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저런 격려도 하고 나중에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데려와서 같이 일도 맡겨본 적이 있습니다. 정작 학생이 달라지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물가까지 데려갈 수 있지만 먹이게 할 수는 없다. 속담을 생각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고민이 진지하고 정말 힘든 것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을 수년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행복하게 종말을 맞았습니다. 딱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 나왔던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여건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젊은 청년,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엄청 성공한 관원이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본문에서 절절히 느껴집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오는 용기가 있었지만 그 좋은 조건 가운데서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격려도 또 용기도 함께 누리며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에 기독교를 맞춰서 설명하려는 것이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대충 서구의 역사에서는 17세기에서 18세기 여간이 그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는 책을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절정은 임마뉴엘 칸트라는 사람인데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성의 한계 내에 종교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2000년 동안 또는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얘기해온 것 가운데 이성의 한계 속에 맞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부터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마도 이 청년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진지함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절한 마음을 품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있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보니까 이 비가 오는데도 등산 가시는 열심 있는 분들 많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내리는 곳은 경마장역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다르다면 그들보다 훨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뛰어난 바리새인을 생각하게 하는 젊은이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부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질문은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성공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영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람됨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그런 위치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교만이나 방탕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계명을 내가 종교적으로 잘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간절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구도자였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하는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쉽게 보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구원에 굉장히 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주님께 받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경마공원에서 내리는 분 관악산을 오르기 위해서 등산 팩을 우산 쓰고 가는 사람보다는 주님 주시는 영생에 가깝고 또 우리 가운데 영생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일까요? 혹시 테스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목사가 왜 취향이 그러냐 이렇게 비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추석 때 테스형이 가족 모임 앞에 흘러나오는 것에 정말 꽂혀서 그걸 끝까지 열심히 봤어요. 오늘날 대중 가요에서도 정말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영생이라는 게 천국에 가보니까 있던가요? 이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는 강남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 머리를 풀고 갈 때까지 가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겁니까? 그런데 다 달려가거든요. 그리고 그 노래가 흘러나오면 전부 다 하는 양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거죠. 다 영생을 추구하는 마음의 짝퉁 아니겠습니까?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율락가를 찾는 사람도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 젊은 관원의 이야기는 복음서 전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마가복음 10장에 거의 같은 얘기 조금씩 말씀만 달라요. 그만큼 복음의 역사에 안타까운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를 닮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전형적인 인간상으로 복음서가 다루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예수님께 나와왔던 많은 사람들, 삭개오도 있고요. 마태도 있었고요. 사마리아의 여인도 있었고요. 그들과는 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 월등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가 영생을 추구하는 자세, 그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는 다른 동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아마 영생의 문제를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더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했을 때 다 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이 그리고 거기 뛰어와서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 1600년이 지나면서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기 시작해서 중세의 교회 가운데 신앙이 뭔가를 하고 고행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말틴 루터의 고민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것까지는 정말 좋은 방향이었던 거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일일까? 청년이 묻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채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비움의 문제였던 거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다라고 얘기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 위선자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해하셔요. 그 당시에 종교성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복음의 본질에서 비껴간 사람들의 생각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문제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질타하는 대신 보시고 사랑하사 안타깝게 여겨서 그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청년의 한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름이 되어서 저희도 아파트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냈는데요. 제가 제일 괴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밤 10시, 11시쯤 돼서 저희 동네에 이상한 취미가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대로 결심하고 내려다봤는데 정말 저희 그 앞에 대로변에요. 아마도 수억 대에 해당하는 스포츠카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가 교통신호가 꺼져서 그 좀 넓은 길이거든요. 꺼져서 차가 없으면 급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굉음이 그 아파트 전체를 막 울려요. 그 사람한테 가서 다 팔아서 그거 내려놓고 와서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마음속에 꿀뜻같이. 그 청년이 할 수 있을까요? 뭐 청년인지 아닌지 못 봐서 제가 몰라요. 그런데 제 나이에 그렇다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죠. 청년이길 바라는데요. 누가 됐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이 많은 여인이라도 그거 할 수 있을까? 그 시간에 거기서 그 차를 급출발을 시켜서 온갖 소리를 내는 그 사람은 그게 종교인 겁니다. 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겠죠. 이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청천벽력입니다. 그 듣는 사람의 한계를 한꺼번에 그냥 드러내는 거죠. 청년도 그 말씀이 옳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그의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픔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낼 수는 없었던 거 분명합니다. 사람이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놔야 할 때 아쉽고 안타깝고 슬픔에 빠지는 거죠. 그게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까운 포기라고 부릅니다. 정말 아쉬운 실패입니다. 숨이 차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뛰어왔던 거죠.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는 아마 실망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너무너무 잘 알고 나나름대로 해왔는데 내가 잘못 기대했나? 이 사람이 소문을 듣던 그 메시아라고 기대하는 사람인가? 아마 실망했던 것 같아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말씀에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슬퍼 그리고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서 왔던 길은 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뛰어왔다가 슬픈 마음으로 무거운 걸음으로 온 길을 되돌아가는 사람은 이 청년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서 이 청년보다 훨씬 예수님을 쉽게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뛰어는 왔지만 작은 어려움에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결심하고 찾기로 한 영생의 길, 간절함을 잃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뛰어왔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청년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라도 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도 놓고 싶은 때가 많으셨거든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골고다 고난을 앞두고 주님께서 밤새도록 씨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순간이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따르라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실 때 먼저 인류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결단이 다시 한번 굳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이 청년이 그 안타까운 포기 가운데 뭘 놓쳤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이 아침에 우리가 받아야 그리고 누려야 할 은혜 중에 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하시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좀 송구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영어로 한번 할게요. Come and follow me. 와서 나를 따르라. 특별한 초청입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쓰신 말씀입니다. 세리 마태복음 9장 9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을 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그리고 1장 43절엔 또 다른 제자인 빌립을 부를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쉽게도 그 초대를 따를 수 없었던 이 청년이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큰 도전이 됩니다. 이 청년보다 상황이 안 좋았던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인도 행복하게 결말이 지어졌어요. 왜 이 청년만이 그렇지 못했을까? 결국엔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부자한테 다 팔아. 그걸 가난한 사람이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나한테 그러시면 그건 내가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겁나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겁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심이십니까? 청년은 이렇게 물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 말씀을 나에게 명령하시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사태의 본질에 대한 정말 강력한 찌름입니다. 그 청년이 뭐 절반을 팔고 왔을 때 아직도 멀어서 다시 해.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태도의 문제인 거죠. 적어도 사태의 본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불행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에는 갈망도 있었고 시름도 있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길도 알고 해야 되는 일도 알아요. 그걸 할까 말까, 오늘 딱 보니까 그 말,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답입니다. 오늘 찬양부터 시작해서 광고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길도 알고 진리도 아는데 그건 전쟁입니다. 결단의 문제예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내주신 지식에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슬픈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일이 이때까지 난 그래도 그럴듯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그 자존심까지 완전히 깨어진 순간 아닙니까? 그 갈등 속에서 주님께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태가 와서 나를 따르라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서를 쓴 사람이라면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더 훌륭한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도 있죠. 관원이라는 그 당시에 뭐 최고의 뭐 지식인 아니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을 방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서쪽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동쪽으로 가서 더 위대한 역사를 했을 수도 있었던 사람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은 안타깝지만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또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비친다면 내 모습이 혹시 그 가운데 얼뜻 보인다면 정말 그것은 안타까운 포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자매님들, 형제님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영생의 길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고 따르면서 와서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원은 뭘 더 채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은 베드로도 사도가 되고 바울도 사도가 되고 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정말 이때까지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같이 여기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특별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은 오용되고 남용되고 오해되고 뭐 굉장히 고민스러운 말씀인데 이 청년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어느 인간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셨고 지금 매주일 아니면 매 순간 이 단에서 선포되는 얘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비밀을 우리들이 누립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멘도 하고 돌아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수석 입학했던 학생과 정 다른 케이스도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대학원을 진학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는 이야기를 한 두 번, 세 번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때 가서 보니까 자기 외삼촌이 미국에 계시는데 우연찮게 자기가 원하는 공부하고 싶은 학교가 있는 그 근처예요. 근데 외삼촌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 학비는 내가 도와줄 자신이 없다. 근데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기는 할 테니까 그거는 삼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와서 공부는 네 힘으로 해라. 근데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해결된 것 같다. 가라. 가야지. 그렇게 얘기할 때 처음 제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안 가면 얘가 후회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라 그랬어요. 저도 가서 고민이 되는지 몇 주 고민을 해보고 와서 가겠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왜 겁이 납니까? 얘 잘못하면 결혼도 못할 것 같고, 공부가 성공할지는 그건 가봐서 해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제가 저녁마다 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사람도 길을 보여주고 나서 그 길을 가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책임지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게 길이고 이 길을 가라 하실 때 대책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무엇을 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면 어느 날인가는 온전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철학 선생에 대해서 가끔 이 얘기를 하는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대단한 도덕군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산책에 나서면 모든 사람이 시계를 맞췄다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인생의 끝자락에 종교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 속에 있어야 된다, 내가 판단해서 옳은 길이라고 따르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실 서구 문화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오늘 아무도 이성이 따르는 길을 따라서 산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그 유명한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럼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달려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포기가 우리들 가운데 스멸스멸 올라올 때라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것이 고기 빼던 나의 어떤 신분적, 학문적 또는 사회적 위신이 되었든지 부가 되었든지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근본 태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나는 주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삶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길인 줄, 우리의 행복의 길인 줄 믿고 아멘으로 전문 나가시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온전케 되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들이 이미 나와 서 있습니다. 우리들 예배로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을 열어 주님께 삶을 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그 덕분에 사랑하네
사랑하는 삼일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따라 온전케 되는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마음 변치 않고 늘 주님께서 와서 따르라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힘들고 지친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사오니 이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용기 있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비오는 날 장막 가운데도 지켜보아하시고 이 마음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 주셔서 달려 무릎을 꿇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소중한 마음을 주셨사옵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 용감하게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과 우리를 하나님의 딸과 아들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과 이 자리에 계셔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매만지시고 용기 주어 내보내시는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